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의 온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매일매일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체질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영으로 임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영혼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게 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중심을 온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수준과 신앙의 성숙이 정비례한다 하시어사오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신앙 성숙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의 법칙대로 꾸려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유리창이 끼워져 있는 쇼 윈도우가 되게 해주시어서 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모인 곳이 교회고 가정이 모인 곳이 사회고 가정이 모인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이 진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 가정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너희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약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자기가 가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뭐 음행 문제라든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가 파벌 문제라든가 은사의 남용 문제라든가 그래서 교회가 심각한 갈등과 대립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그가 접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오늘 보고자 하는 고린도 전서 9장 본문은 거기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파벌이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대립을 했는데 뭐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이렇게 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바울의 모함에 대한 자기 변증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바로 8장 13절에 연결되는 말입니다.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옛날 그리스 시대의 도시 국가들은 그 도시의 제일 높은 언덕을 그 아크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테네에도 아크로폴리스에서 신전이 있죠. 그 고린도에도 가면 바로 평지인 고린도 바로 뒤에 엄청나게 높은 언덕이 있고 그 위에가 또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영어로 하면 비너스 신전이죠.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잡는 모든 짐승은 일단은 그 신전의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의 상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심각한 문제가 대립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우상적은 돌멩인데 저 돌멩이 앞에 한번 뒀다가 시장에 내 파는 상품이 무슨 문제가 있냐? 저거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유대 율법주의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상 제물은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서로 대립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저거 돌멩인데 저 신이 아닌데 저 앞에 두었던 음식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거 채식주의자가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이 채식주의자로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나는 자유인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 위해서 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사도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못 봤냐? 나도 보지 않았냐?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없으니까 한 명 결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식구들이 모여서 그 유다 자리 한 명을 보선을 하는데 그때 보선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출입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때부터 승천 때까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보선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예수님 옛자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포하셨거든요. 사도라는 것은 말듯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의 정체성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낸 분이 주님이시면 그분은 사도고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보낸 분이 주님이 아니면 사도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답답한 거죠. 자기는 분명히 주님을 봤습니다. 그 주님이 자기를 보내주셨어요, 사도로. 그런데 그 한 번 사도를 보선할 때에 인간이 정한 규정에 자기가 맞지 않다고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꼭 부정하니까 내가 사도 맞지 않냐? 나도 주님 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9절 마지막에 1절 9장 1절 마지막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할지라도 너희들은 알지 않냐? 너희들은 내가 사도인 거 알고 있고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내가 사도라고 인친 자들이 아니냐?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을 찍는 것 아닙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하고 도장 찍는 사람이 자기 권위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은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도 없는 사람이 도장 찍었다 하면 우리 그 서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을 닫고는 거기다가 인을 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시체를 못 가져가게. 그렇게 대제사장의 권위로 이 문은 절대 못 연다 이러고 인을 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 그 어떤 권위도 예수님 권위 앞에서는 못 당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드러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바로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다 하고 도장을 팍 찍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아크로폴리스 위에 비너스 신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사제처럼 보이는데 밤이 되면은 종교 이름으로 매음하는 장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발칸 반도 내에서 고린도가 성적으로 제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도시 사람이 고린도로 이사간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이걸 코린티아조마이 하는데 그것이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냐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 그만큼 무절제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환락의 도시에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저 푸른 붉은 등이고 네온사인이고 번쩍거리는 것 보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 환락의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너희들이 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야말로 내가 사도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로 찍어준 도장 아니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기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아나크리노인데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대립하는데 그저 뭐 무슨 투표가 있을 때 표대결을 하고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파는 마치 검사가 죄인을 심문하듯이 바울을 집요하게 심문하면서 모함했다는 말입니다. 너 사도가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한다. 아폴로기아. 이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변증이죠. 이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모함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자격이 없다. 두 번째가 봐라 저 바울 사도 저거 돈 안 받지 않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로부터 생활비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생활비 안 받고 자비량 성교,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건 저 사도 자격이 지가 없으니까 스스로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러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 변증입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목회자들,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교인들로부터 우리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냐? 있다. 나도 권리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말하는 거죠. 주의 형제들,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에 그 야고보와 유다가 그 사도의 반열에서 같이 일했거든요. 그 길을 얘기하고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어부지 않습니까? 집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 때부터 베드로한테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면서 이사 왔지 않습니까? 베드로 혼자 이사 온 게 아니거든요. 가족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전도여행한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한 장소에서 오래도록 목회하는 사도 전도자도 많았거든요. 그들은 가족이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도 베드로 아내도 다 와 있으니까 교회가 그 가족 생활비까지 다 부양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결혼해서 내 가족들 다 같이 어디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는 있지만 안 한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독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기 전에 서로들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다니면서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밝히는데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식이 장성을 할 때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그리스 쪽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지적 노름꾼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제조해서 팔고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천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변증하는 것입니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당연히 나라가 먹여주지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누가 포도를 심고 지금 양떼를 기르는데 그 사람이 그 포도원과 그 양떼의 주인이면 당연히 그 주인이 그 포도하고 양떼 젖 먹겠죠. 만약에 그 포도원이나 목장에서 일하는 일꾼이다. 그러면 당시에는 일꾼들에게도 현금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난 열매로 양떼에서 난 젖으로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면 주인인 대로 일꾼이면 일꾼인 대로 포도를 심으면 양을 키우면 당연히 거기서 나는 거 먹는 거 그 권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사람의 상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한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도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럼 추수한 것을 타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 공터에 소를 메어서 소로 하여금 방아를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을 그 밑에 넣어서 이제 타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때 반드시 소 입에다 망을 씌웠습니다. 왜냐하면 소 입에다 망을 안 씌우면 이 소가 방아를 돌리면서 계속 씹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먹지 말고 일만 해라 이래서 탁 이 망을 씌우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망을 씌우지 마라 한 게 소를 위함이냐? 아니다. 사람을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짐승도 방아를 돌리면서 지가 먹고 싶을 때에 그 곡식을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거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도 먹여주시고 일하는 일꾼도 먹여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일하면 육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너 고린도 교회에 그 다른 전도자들 다 오면 다 너희들한테 생계비 돈 다 받지 않았냐? 다른 사람이 그 권리가 있다면 우리 두말할 거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물로 예물로 바친 것 가운데에 일부를 먹고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 바쳐진 예물을 하나님께 태울 것은 태우고 이거는 너희들이 먹어라 정해주신 일부분을 먹는 것이거든요.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서 생존하라고 명령하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전도의 훈련시키시고 현장으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길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든지 거기에서 너희들은 일한 일꾼이니까 마땅히 그쪽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공개를 받아서 생존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아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삼스럽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 권리를 다 안 쓴 것을 이제 다 청산해서 나한테 지금 계산해달라 그 말이 절대 아니다. 내가 이 말을 다시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다.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권리를 안 쓴 것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너희들한테 내가 분명히 주지시켜주기 위함이다. 왜 바울은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안 썼는가? 이를 첫째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사제들 아주 그 타락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아프로디테에 있는 그 신전이 크고 그 고린도가 자유무역항이어서 굉장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그 이방 신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바친 예물, 헌물, 헌금으로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제들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돈을 안 받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그리스 세계 시대 그 장소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인들은 전부 다 지적 노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생계를 방편으로 철학을 설파하고 다니는 떠돌이 철학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듣지 못한 이야기 해주고 돈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가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 사람이 평생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자 오늘 내가 복음 전한 감내라. 그리고 돈을 받는다면 이것도 떠돌이 철학하고 똑같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그 고린도에서 거할 때에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유대교인들이죠.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 유대교인들이 보면 어제도 그 첫날 화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을 자꾸 설파하니까 유대교인들이 박해하고 모함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그거 전하고 돈까지 받는다. 그럼 저봐라. 결국 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이단 사설 퍼뜨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받는다면 자기가 돈 받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이 복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15절에서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고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건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나한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나를 자랑할 것은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한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우리 번역문을 보면 아 바울도 이런 부분에서는 참 약했구나. 이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화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우아이라고 하는 말은 화라는 말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슬픔. 내가 복음을 안 전한다면 나는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진멸하던 폭도였거든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바울은 짐승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핀셋으로 집어내신 겁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때문에 참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람다운 삶이었고 바울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안 산다. 그러면 나한테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있겠는가? 왜? 그것은 매일매일 내 육체의 생명을 갉아먹는 허망한 짓이니까. 난 그럴 수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은혜도 안 베풀어 주셨는데 나 혼자서 이 복음을 터득하고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 대가를 요구하겠다. 왜? 그것은 내가 터득한 내 노력의 결과이니까 내가 당연히 너희들한테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좀 번역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뭐냐? 내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말이냐? 이것은 사명이다.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이처럼 귀한 사명을 주심으로 내가 비로소 사람답게 살고 바울답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에 내 일생을 던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므로 내 상이 있다면 내 상이 뭐겠냐?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들로부터 응당히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내가 받지 않는 것, 내 권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 이것이 바로 내 상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슨 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더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장을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로 바울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임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처럼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고린도 그 그리스 세계의 각 도시들은 각 도시마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기든지 경기에 이기는 사람한테는 솔잎 혹은 파세리 잎으로 엮어진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관을. 그리고 그리스 세계에 있는 도시들끼리 올림픽을 열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올리브, 감람나무 잎으로 면류관을 씌워줬거든요. 그런데 아테네 북쪽에 가면 파르나소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델포이 신전이 있습니다. 그 델포이 신전 산 위에 아주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가면 옛날에 이 그리스인들이 올림픽을 벌였던 스테디움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산 속에 어떻게 돌을 들고 가서 저 관중석을 만들었을까? 7천석입니다. 거기에 경주하는 그 트랙의 길이가 177m입니다.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아 올림픽 할 때 그 델포이 신전 뒤에 파르나소스 그 경기장에서 하는 거 지금 눈에 훤히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1등을 하면 그 그리스 세계에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영웅이 되어서 받아본들 올리브 면류관 받아본들 집에 가면 시듭니다. 저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교동학교 다니면서 뭐 여러 대회에 나가서 우승컵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 받을 때는 번쩍번쩍하고 옛날에는 우승컵이 전부 다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번쩍번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1, 2년 지나면 빛 바랍니다. 한 10년 지나면 녹슬고요.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 이사 다니면서 집만 되니까. 그게 세상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바울은 나는 지금 영원한 상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선수들이 열심으로 훈련을 하는데 나는 그것처럼 영원한 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걸 우리말을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세상의 상에 연연해서 저 상을 내가 잊어버리게 될 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치던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를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때려서 멍이 들게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시퍼렇게 멍들게 할 정도로 나는 나를 친다. 복종시킨다는 것은 나를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진리의 노예로 만든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구원에서 제외될까 두렵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세상 사람들부터 다 상받고 그 상에 내가 흡족하고 그거 즐기느라 저 상을 내가 잊어버릴까 봐 내가 이 상에 연연해서 이걸 목적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나는 피멍이 들도록 나를 치고 나를 진리의 노예로 삼아가면서 나는 저것만 목표로 삼겠다.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영원한 저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목표로 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중적인 삶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저 상을 목표로 할 때만 바울처럼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저 상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어도 죽을 때에 후회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 상을 목표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고 모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상급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상을 향한 바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울 시대에도 주를 따라, 지연을 따라, 학연을 따라 출세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권력자도 참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재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유명 작가들도 있었고 유명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상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네로 황제 정도 이외에 우리는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 바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했고 끝내는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어이없이 죽은 것 같은 바울은 영원히 복음 속에서 살아있고 우리 인생의 참 이정표로 신앙의 표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가 믿었던 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그를 영원히 존귀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 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연연해 하다가 그 상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이 아니요 영원은 보이지 아니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열매가 아름답게 거두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 시대 속에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